사도행전 21장 말씀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했던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며칠 되지 못해서 잡히게 되는데 그 잡히는 과정 중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유대 군중들의 손에서부터 구출해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잡힌 바울이 다시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감옥에서 살다가 처형되는 삶이라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많고 가는 길목마다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로마 전도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동원한 군사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을 돼서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 영내로 데려가라 그렇게 명해서 들려가는데 바울이 그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군중들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좀 연설을 해도 되겠느냐. 그때 그대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능력 헬라말을 할 수 있고 또 나는 여기 있는 군중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겠다라고 허락하라 해서 허락을 받고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했던 건 상당히 깊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바울은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 그리고 당시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용한 언어는 또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이 모여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열성적인 유대민족주의자들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인 언어인 그들과 대화가 가능한 언어였더니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선택하고 히브리어로 연설하게 됩니다. 이 연설 내용이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에 기록된 몇 가지 중요한 설교 중에 한 편이 되겠는데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2장에서 오순절 직후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7장 말씀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가정집회를 하면서 했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했던 전도설교가 있고 또 17장에는 아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상당히 변정적인 아주 굉장한 수준의 변정적인 설교 한 편이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0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하면서 했던 교회 잘 지켜라 그렇게 당부했던 그의 설교가 또 기록되어 있고 오늘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교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설교하면서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설교의 목적이 바로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죄를 씻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모여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아라.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활동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여러 종류의 분주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활동들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전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렇게 하여 그대의 죄사함을 받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당신 자신도 백성들에게 듣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씀의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뭡니다.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런 메시지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긴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단계였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필요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 대한 오해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신자들은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끔찍한 요소들을 어렴풋하게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였죠. 다니면서 모세에 거역하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또는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또는 유대 여러 관습들에 대해서 그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관습들을 이제는 다 파야 된다라고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서슴치 않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지역 곁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회자되었고 그 말을 믿는 유대인들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구나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는 것이죠. 또 여기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며칠 지나다가 바울이 잡혔을 때 그때 그 바울을 고발했던 선동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율법과 성전과 이 모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거역하는 말을 했고 지금도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런 말로 선동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상히 밝혀서 그런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좀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띄어서 이제 연결시켜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낫습니다만 원래 원문대로 하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현재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거나 그런 말에 지금 현재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로 아주 현재형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첫째는 혈통상 유대인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내가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시기에 내가 유대인이다 말했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혼혈로 변질되었죠. 특히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만들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아수르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만들고 해서 완전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했죠. 대부분의 이 북왕국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 북왕국에 속했던 지파가 모두 10지파였거든요. 12지파가 10지파였습니다. 그 남쪽에 남아있었던 이 유대왕국에 속한 지파가 2지파였는데 그 2지파가 유다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은 나는 혼혈되지 않았던 순수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 혈통을 지키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밝히는 것은 내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의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당시 사도행전 5장에도 등장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던 율법학자였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율법학자들 중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였고 가말리엘은 이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1세에 전해져 내려오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스럽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주인공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바로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라는 전승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 정확한 족보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해질 뿐입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해서 이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학자 중에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그의 문화생으로 바울이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원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어서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시의 시민은 아마도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고 유학 온 다음에 여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율법 공부를 아주 정통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있어서도 율법을 배우고 공부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확실한 정통주의 유대인 입장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대해서 3절 후반부터 나오지만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이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했습니다. 즉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모든 군중들이 다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나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이 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과거 박해자였던 자기 신분에 대해서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26장 말씀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하면서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것이 자기의 그 전력이다라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이나 이 이하 말씀에서 차마 기록하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기 스스로 밝히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많은 사람 죽일 때 찬성 투표하고 회당에서 사람 잡아다가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 말은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강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만드니 고문을 자행했다는 이야기죠. 끔찍한 자기 과거를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디모데 전서 말씀해 보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비방자라는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라는 말이고 박해자라는 말은 교회에 대해서 박해했다는 것이요, 폭행자라는 말은 성도들에 대하여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은 두고두고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웠던 무지했던 과거를 폭로시키면서 그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지난날의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늘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는 진솔하게 자기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처럼 나도 똑같이 이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도에 대해서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이 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노련한 설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5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랬던 자기가 변화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데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열심을 가지고 이 도에 대해서 박해하기를 앞장서던 사람이 난데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한 자기 삶의 내용을 또 소개하게 됩니다. 흔히 바울을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메섹의 경험을 빼놓고는 바울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원칙처럼 통합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체험했던 이 경험을 빼놓고는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철저한 것 중 한 가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이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잘못 이해를 하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면서 임기응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섭리하고 계획하신다는 원칙도 있었고 또 모든 역사의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자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역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있어서 예정과 섭리를 설명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보태는 바울의 생각은 자기 경험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끼워 맞춰 설명을 하려고 해봐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꿈에도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해 보지도 않고 희망해 본 적도 없고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광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진 거잖아요. 한순간에 변화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바울의 유일한 논리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그렇게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조건 없고 값 없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정 그 이외에는 자기 변화와 자기 구원과 자기가 하나님의 종된 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 그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신앙을 굳게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다메섹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바울을 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그날의 그 경험이 바울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우리가 9장을 읽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9장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9장의 기록과 22장 기록의 차이 나는 점 첫째가 빛에 대한 강조를 22장에서도 많이 합니다. 9장에서는 빛이 비쳤다라는 얘기를 한 번만 합니다. 근데 22장은 세 번 빛이 비쳤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빛이 비쳤다는 말로 세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정신없이 박해자가 되어서 광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를 찾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 되었다, 그걸 강조하면서 빛으로 강림하신 주님을 설명합니다. 둘째는 9장과 20장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가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9장에는 이 한 가지 질문밖에 없죠. 근데 2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아마도 빛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신 분이 보통 역사가 아니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직감을 했을 터인데 그러면서 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신적인 이 존재가 누구시냐 물었을 때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주이시면 지금까지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뭐라는 겁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생기는 관심은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던 날 장면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때 눈이 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앞에 틀썩 무릎 꿇고 고백하는 말이 주여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선생님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 하나님으로 보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상찮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도 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나도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발견되게 되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영원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성전에서 높이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는 말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마치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될 만큼 죄 많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고백 속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진작에 여쭐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상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처음에 이 말씀을 그럴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하실 것이 아니라 당장 돌아가거라 하고 호통을 치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해서 회개의 턴업하는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은 박해입니다.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가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은 다음에도 그 가족이 내 가족이고 그 직장이 내 직장이고 내가 사는 삶의 주소가 마찬가지이고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사는지는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목적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전이 만난 이 사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하고 그러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빛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사울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셋째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의 소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과 왕들 앞에 전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기도해 줬을 때 내가 눈을 뜨게 되어 그가 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그 모인 군중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왜 여기서 유대인을 강조했겠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훌륭한 유대인이라는 점을 왜 강조했겠습니까? 율법을 잘 아는 그였지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인 유대인 군중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인도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은 말씀을 16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을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회심을 했을 때 그냥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고 작정하면 믿는 것이면 그걸로 다 된 줄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공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세례란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공개적인 행사입니다. 오늘날도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례식은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서 세례받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면 속의 변화로 만족하지 말고 모인 모든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인 신앙인 된 것을 천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그걸 요구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 생각을 고쳤습니다라고 혼자 속으로 잠잘 것이 아니라 공개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따라오는 어떤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신앙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 그는 공개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굉장한 박해자였던 사울이었지만 그 자신이 공개하는 살아온 그날의 역사를 다시 더듬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씻음 받는 사람이 되라 이거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의 결론은 너희가 죄사함 받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사함 받는 사람에 대한 이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박해도 내가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공개적인 신앙인 되는 것 이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